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가야 돼. 마음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가서 19살 때 이민을 가서 저는 저 동부의 미국에 혼자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갔습니다. 가족은 다 LA에 있고 한 4,000km 이상 떨어진 데 저는 동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가기도 쉽지 않죠. 옛날엔 돈도 없으니까 비행기도 못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아버님 어머님하고 가끔 가다가 편지 한번 왔다 갔다 그 당시 예. 그리고 가끔 큰 마음 먹고 전화 한번 전화 요금이 비싸니까 아주 오랜만에 몇 달에 한번 전화하고 주로 이제 한 2, 3주에 한번 정도는 편지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끔 편지를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저는 편지를 보죠. 글이에요. 글. 이 성경책과 같은 글이옵니다. 그러면 저는 글을 보지만 글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지 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글은 전달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글을 봐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말짱꽝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끔 가다 큰맘 먹고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하세요. 그건 글이 아니잖아요. 소리가 들려. 그 소리나 글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갖고 오는 소리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갖고 오는 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단 한 군데를 봐도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눈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바뀔 수 있으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건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몇천 년에 걸쳐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가 신약성경에 몇 개가 있죠? 몇 개? 13개가 있습니다. 27권 중에 거의 반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자 그러면 똑같은 바울이 썼어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어떤 편지 썼죠?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썼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썼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썼어요. 아, 순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을 한꺼번에 썼고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썼고
왕벌이다
벌이에요? 잘 모셔서 나가게 해야 되는 어이구 좀 문을 열어놓죠 나가게 벌은 아닌 것 같은데
벌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같은 자리에서 썼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썼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디도서 썼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13개를 썼어요. 그렇게 순서대로 썼어요.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무식해가지고 그 순서를 모르니까 긴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로마서가 제일 기니까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기니까 그 다음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긴 게 고린도 후서니까 그 다음에 긴 게 갈라데 긴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가지고 디모데 후서 저 아, 뭐죠? 빌레몬서 제일 짧으니까 네? 맨 뒤에다가 배열한 거예요. 이렇게 배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경전으로 만들어버렸어. 순서대로만 만약에 조상들이 똑똑해서 순서대로만 배열해줬어도 우리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해갔나를 읽을 수가 있어. 순서대로 써놓으면 바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처럼 그도 뭐예요? 먼저 깨달았을 뿐이지 주님이 아니니까. 그도 복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요해지고 미처 못 깨닫던 걸 또 깨닫고 더 나아지고 하는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도 자라났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줬어도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 깨달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나중에 몇 년 후에 깨달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쓴 편지하고 맨 끝에 쓴 편지들을 비교를 딱 해보세요. 달라요. 바울이라는 사람 엄청나게 성숙해 있고 처음에는 모르던 얘기를 나중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다 보면서 봐야 이해가 가는 책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한 구절, 저기에서 한 구절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하나님은 의도하지도 않았던 교리와 신학을 우리가 가득 여기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양복을 주일은 입어야 돼.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재밌는 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막 흥분되고 모를 때 어떤 분이 예수님 오래 믿은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에는 짝이 다 있다고 그래요. 짝이. 네? 다 전부 짝이 있대요. 한쪽에서 한 말을 저쪽에서 똑같이 하는 짝을 어느 거든지 다 찾을 수 있대요. 아그 신기하다고 내가. 근데 어디 그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이사야에 그렇게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찾아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보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야, 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성경이 신비합니다. 짝이 다 있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34장.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네, 34장에 짝이 있대요. 성경에 짝이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책에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크, 여호와의 책, 성경책에는 짝이 다 있다. 오, 딱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 짝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 예, 여호와의 말씀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 이걸 제가 예로 드는 것 뿐이에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엉터리로 맨날 성경을 보고 큐티도 엉터리로 하고 설교도 엉터리로 하고 맨날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일종의. 자,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여호와의 책, 여기에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문맥을 보세요. 자.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여차여차에서 11절에 당아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건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가 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깎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어떤 짝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 위에 부엉이, 승냥이 이런 것들이 다 짝이 있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걸 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책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창조하신 이 동물들은 전부 짝이 없다.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를 했느니라. 그 얘기한 거지. 여기서 여호와의 책에 성경책이 말씀이 다 짝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들이 뒷짝이 있다.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해가세요? 오늘 아마 처음이고 아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전혀 이건 성경책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동물의 짝 얘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문맥 안에서 그냥 하나를 퉁 따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봐오는데 익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물을 다 빼고 옛날에 때를 다 빼고 성경을 쓴 저자의 눈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자, 에베소서로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적어도 에베소서는 바울이 처음 한 30한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이 나중에 뒤늦게 10여 년 후에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거기서 보내심을 성령의 보내심을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여행하고 네 교회 세우고 2차 여행하고 3차 여행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로마에 제수로 끌려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때가 62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33년경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때 한 약 20년가량 지난 후에 네? 20년가량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20년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교회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예? 순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점점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폭넓게 아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탁 치고 깨달은 그런 완숙할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뒤늦게 처음에 쓴 편지도 중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늦게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젊었을 땐 미처 못 깨닫던 걸 뒤늦게 깨닫거든. 자, 그럼 젊었을 때 편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 네? 거의 두 번째 쓴 편지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빨리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그래요? 1인칭 복수로 사용을 해요. 1인칭 그냥 예수님 재림이 하신다. 3인칭으로 쓰질 않고 우리가 전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고 우리가 왜냐면 자기 시대에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 재림할 줄을 믿고 있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아직 완숙하게 모르니까 예수님 재림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복음을 알고 더 알수록 뭐예요? 뒤쪽에 편지에 하면 그런 얘기 일체 하지를 않죠? 그렇죠? 보세요. 바울도 변해가는 과정을 보세요.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자, 우리가 잘 아니까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걸 살펴볼 텐데. 자, 시작. 아까 어제 했나요? 시작 잠깐 봤죠? 바울은 에베소서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낸 거예요?
회람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이 교회에 가서 읽히고 저 교회에 가서 읽히고 또 복사해서 또 저 교회에도 읽히고 많은 수십 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읽히려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에 있는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초창기 사본에는 이 말이 전혀 없어요. 이건 후에 몇백 년 후에 사본에다가 에베소 이렇게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전에 초창기 사본에는 수십 개에 한 번도 에베소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쓴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람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모든 다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합니다. 꼭. 그죠? 예. 그 교회에 현재 처한 입장에 대한 얘기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는 얘기가 항상 들어있어요. 모든 다른 편지엔. 에베소서에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복음 얘기만 잔뜩 하다가 문안도 안 하고 그냥 딱 끝내요. 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나 적용되게. 그러니까 오늘 2000년 후에 우리한테도 에베소서는 그냥 직통 적용되기에 딱 좋은 편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룬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직통으로 오는 복음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특히. 자,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체인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택 그 2년 동안 가택연금 했다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죠. 체인에 묶여 있습니다. 체인에 묶여 있는 게 오늘날은 뭐 이렇게 묶어 놓지만 그때는 어떻게 묶었다 그랬죠? 양팔 한쪽을 체인에 묶고 로마 군병 하나가 자기 손에 묶고 이쪽에 다른 군병이 자기 손에 묶고 바울의 손에 묶고 양쪽에 군병들 그렇게 묶고 그 다음에 집 문 바깥에서 로마 군병 두 명이 5초를 서고 이렇게 네 명이 6시간만큼씩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사람을 가둘 때 중범죄자를 가둘 때는 항상 그 네 명이 6시간만큼씩 돌아가면서 와서 두 놈은 체인 묶고 밖에서 두 명이 지키고 그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 뭐 투구가 어쩌고 방패가 어쩌고 바울이 그 얘기가 왜 났겠어요? 하루 24시간 보면은 그 눈만 보이는 거야. 에? 그렇죠? 방패 갖고 딱 두 놈이 저기에서 에?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을 24시간을 보다 보고 자 저걸 구원이라고 하자 저걸 믿음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인 거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은 이미 3차 여행 다 끝나고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그 시점이 2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온 시점이고 교회를 경험한 시점입니다. 그때쯤 돼서 바울은 복음이 풍성하게 그에게 잘 이다봤어요. 이야 여기저기서 이걸 강조했었고 저걸 강조했었고 저걸 강조했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로 딱 아우르는 복음이 딱 바울은 정지가 돼 있던 거예요. 나이도 지금 60이 가깝고 그때까지 자기가 깨달은 총체적인 복음을 쫙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읽히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여기에 바울은 거기 체인에 묶여있는 참 팔자는 그렇게 쌓아놨지만 복음을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흥분하는 거예요. 댄스하고 싶은 거예요. 체인만 묶여 있지 않으면 선행자네 척.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썼어요. 한 문장 단어만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써. 그 말은 뭘 금방 할 수 있어요. 엄청 흥분하고 우리가 흥분하면 말을 안 끝내고 계속 하잖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복음을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는데 흥분한. 그러니까 그냥 잘잘잘잘잘잘. 바울은 체인에 묶여있기 때문에 쓰지. 바울의 편지는 자기가 쓴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요, 바울은. 당시 뭐 안경도 없던 사회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다. 항상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서 누가 대피를 하고 있었어.
누군지는 모르죠. 그 사람이 붓을 딱 들고 있는데 바울이 끊이지 않고 200몇 단어를 쫙 풀었어요. 한 문.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돼. 성경을 그냥 써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찬송하리로 다루 시작해. 찬송하리. 그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라고 할 때 복 주셨다가 뭐랬어? 복 주셨다. 그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좋게 말하셨다. 율로게오 그런 뜻입니다. 좋게 말했다. 바울이 월드 플레이 한 거 아세요? 우리가 말 갖고 장난하는 거 있죠. 강조하려고.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이렇게 말하고. 율로게토스. 왜? 율로게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찬송하리라는 건 형용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 그런 동사예요. 같은 말에 하나는 동사형을 말했고 하나는 형용사형으로 말했어. 찬송하리로 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좋게 말하시로다. 그냥 찬송이 아니야. 하나님 좋아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떼내고 저 통속적인 말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돼. 찬송하리로다 복주셨다. 뭐 감이 잘 안 돼. 우리 식으로 그냥 판단하게. 아 바울이 찬송했구나. 바울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게 말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만 좋아요 하나님은 몰라요. 누구만 좋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만 좋은 분. 아들 생각하면 막 좋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좋게 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흥분돼요. 하나님을 좋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좋아요 찬송하리로다. 그 뜻이라. 이렇게 시작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에베소를 계속 읽어나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흥분하는 저자와 보조를 맞춰가며 읽어야 우리도 감이 온단 말씀입니다. 응? 그걸 모르고 읽으면 신학책 교리책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그런 거 쓴 적이 없어요. 편지 썼어요. 연애 편지 쓰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뭐 형식과 뭐 절차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좋아 죽겠는데 막 쓰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틀에 한 번씩 1년 동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헤어져 있던 썼던 때가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네?
지금도 그거 보관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썼는데 근데 왜 썼느냐 하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썼거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틀에 한 번은 꼭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학창시절이니까 클래스 끝나고 집에 이렇게 와서 우편함을 이렇게 갈 때 벌써 알아요. 편지가 와 있는. 우리 와이프가 향수 뿌려놓은 편지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우편하면 향수가 저
아, 네 와이프.
짜증나.
그러면 지는 거지.
이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딱 열어보지.
내가 배영이 맨날 똑같으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거 보내고, 저 사람도 맨날 똑같은 거. 그 소리가 그 소리. 근데 왜 그렇게 좋아 죽겠니? 그 소리가 그 소리. 형식도 없고, 그게. 뭐, 철자법도 물론 많이 틀리고. 저희 와이프가 중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말이 저만큼 안 되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썼지만 뭐 틀린 게 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있고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죠. 저는 그냥 그 마음만 읽고 좋아하고 흥분 그랬던 시절이 지금부터 한 30, 5, 6년 전에 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된 거 그때가 좋았는데 이래.
자,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알고 읽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알아야 돼. 벌써 향수관하고 나한테 보낸 이유를 알고 의도를 알고 마음을 알고 그걸 읽어 나갈 때, 그 편지는 나에게 마치 제 아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글인데 더 이상 글이 아니란 말이죠. 인격이 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 식으로 쓴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 감이 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글쓴 이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좋아 죽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고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작한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흥분해서 촤악, 이거 다 해석할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촤악, 1장 잘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5절에, 4절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다 줬고,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아들은 원래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도 똑같이 여기셨다. 할렐루야. 네. 예. 예. 이는 그가, 그러니까 말도 보세요. 참 재미나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에베소서의 전체 6장 안에서 몇 번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9번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옛날에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는지 아세요? 이건 뭐 경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매우 많이 36번 사용했어요. 36번인데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 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다. 언제는 예수 안에서라 했다. 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그의 사랑,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말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감격이 되니까 똑같이 지루하게 말을 안 해요. 예? 예수 그게, 그러니까 또 학자들은 또 박사 논문 쓰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의 의미, 그리스도가 먼저 나올 때는 무슨 의미, 이런 쓸데 없는 짓을해요. 뭐가 심오한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먼저 썼을 때와 예수를 먼저 썼을 때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앉았어. 그렇게 할 일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 것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흥분하니까 말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연애할 때 뭐 달링 그랬다가 오마이 꿀 이랬다가 뭐 영어로 말하면 허니가 꿀이니까 허니 달링 영어에서도 표현이 막 마이 베이비 막 이랬다 뭐. 막 달라져요. 같은 사람을 보고 표현이 막 달라지잖아요. 시원자매 그런 거 안 했어요? 권정기 형제한테? 되게 연애를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만 몇 년? 만 3년. 만 3년. 어. 근데 뭐 달콤한 말 이런 거 안 했어요? 아, 다이 앞이라고 생각이 안 난다는데,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막 말을 막 바꾸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36번, 자그마치 36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에 대한 흥분으로 쓴 게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똑같이 사랑받는다. 그걸 강조하려고 여기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 자, 이런 식으로 쭉 써 내려가다가 이제 거기 보세요. 뭐 기업 얘기 나오죠. 비밀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뭐 이거 다 살펴볼 시간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1장에 이미 다 나와요. 거기 9절에 그 뜻의 비밀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이 말들을 잘 살펴. 비밀 경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 여기 뜻이라고 번역된 건 전부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 목적.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비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상속을 다 받았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다가 15절에 가보세요. 15절에.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흥분해서 막 아마 바울이 말이 떨렸을 거예요. 쓰는 사람은 바빴을 거예요. 붓으로 쓰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버려요. 이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 상태인 걸. 아니 웬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기도는 해.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너무 복받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게 그냥 기도로 발전을 해버려요. 편지 쓰는 사람이 편지 쓰다 말고 기도를 해버려요. 15절 이하에는 기도 내용이 있어. 이렇게 두 번을 해요. 나중에 3장에 또 나와. 에베소서는 그런 식으로 써 내려가는 거. 이 분위기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고 흥분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고 쫙 또 기도를 쫙 해. 그러다가 22절에 이렇게 말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자, 보세요.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 하라 그랬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뭐예요?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를 시작하려고 사람으로 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담이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꺼냈다 그랬죠. 뭐를 꺼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여자, 아담의 여자는 하와였고 예수님의 여자요 신부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2절 만물 위에. 자, 보세요. 여기에 우주 만물이 여기 다 있어요.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오만 가지 만물이 다 있어요. 만물. 만물 위에 교회. 그죠?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요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구성하는 게 바로 머리하고 몸이. 머리하고 몸이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이 몸은 교회가 돼서, 하나가 돼서 만물 위에 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안 된 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교회를 요렇게 두신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다. 흥분이 또 막 돼야 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 이의 충만 그 자체가 교회다. 그 말이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분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충만, 충만. 하나님이 이 안에 충만하시다. 그게 교회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부족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장로님과 저와 이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이 완벽한 충만으로 계시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다.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교회라고 그래.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자, 2장.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아담처럼 우리 모두도 같이 똥반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같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우리가 2절부터 쭉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 가지를 따라가요. 그죠? 세상 풍조 따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요? 세상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따르고 그 다음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우리의 원수 삼총사예요. 예. 예. 원수 삼총사예요. 원수 삼위일체예요. 원수 삼위일체. 예?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시탐탐 우리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존재 마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다녔어요. 따랐다. 계속 쫓았다. 따랐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따를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마귀 새끼. 되게 기분 나쁘겠네, 마귀가.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바울이 뭘 연상하면서 시체를 연상한 거예요. 이게 시체가 있어요. 죽었어요. 한때는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 죽은 시체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좀 잔인하지만 여기다 갈고리로 시체를 걸어가지고 예? 끌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시체니까 그냥 갈고리 세 개로 다 껴가지고 쭉 세상이라는 갈고리, 예? 마귀라는 갈고리, 예? 육체의 욕심이라는 갈고리로 팍 찍어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옛날에. 예. 자, 그런데 시체 아닌 지금 와가지고 갈고리 끼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반응하잖아요. 벌써 반응하잖아요.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못해. 그죠? 시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복음을 몰랐을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세 가지에 의해서 끌려다녔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존재였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때렸어요? 앉히실 거다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앉히셨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보세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았다고 보세요? 하늘에 앉았다고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옛날에 누군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죠? 왕년에 누군가 한 사람 하늘도 살고 있고 땅도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꼭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옛날에? 왜? 아, 예수님 있잖아요. 뭘 생각을 해.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을 때 하늘도 살고 계셨던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럼 아버지도 같이 내려오셨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여기나 저기나 매한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차원의 문제예요. 이 차원만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어딥니까? 자꾸 이 기독교가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해서 무식하게 가르쳐놔가지고 저기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놨어요. 저기 옥황상제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대요. 저기 그건 전부 뭐예요? 비유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상징인데 하나님이 진짜 앉아있는 줄 알아. 무슨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앉아있어? 앉아있기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잔뜩 가르쳐놨어요. 예. 자 보세요. 차원으로만 얘기하면 간단해요. 수학으로. 우리 수학 강사님 앞에서 제가 예? 예, 브루도자 앞에서 삽질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1차원이라고 그래요.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선이 되는 차원이 1차원.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몰라. 이거 1차원이야. 네? 2차원은 뭐죠? 이제 면이 생겼어요. 선이 막 다 그려지면 면이 하나 딱 생겨요. 1차원인 선밖에 없는데 요거는 2차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2차원에서 1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2차원에서. 뭐 이해할 수 있죠. 왜? 여기 선 그림은 선 있고 여기도 선 있고 여기도. 2차원은 1차원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1차원이 2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 선밖에 모르는 차원은 면을 이해를 못해. 요런 위치예요. 그럼 3차원은 어디예요? 이게 3차원. 예? 이제 입체가 됐어. 부피. 예?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이 뭐 이해 못하니까 3차원은 더 이해 못하죠. 2차원에서 3차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면이 입체를 이해 못하죠. 근데 3차원에서 2차원과 1차원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차원은 저기 있고 2차원은 저기 있고 3차원은 저기 있나? 아니죠. 여기 점 찍으면 점 있고 선 그리면 선 있고 면 있고 입체가 다 같이 있잖아요. 1, 2, 3차원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3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있겠어요? 물질적인 차원에? 거기에서 여기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물질이 아닌 차원에서 이 차원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1차원 저기 있고 2차원 저기 있고 3차원 저기 있고 하나님 차원 저기 있나?
예, 여기 계세요. 같이 있어.
근데 다만 우리는 3차원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그 차원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같이 있어.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저기 천당 어디 저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끝마다 내 안에 이미 하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나는 말하고 산다. 늘 같이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믿냐면 믿거나 말거나 이거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믿어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이치대로 하면은 저는 만일 제가 오늘 죽어요. 제가 오늘 죽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더 사시고 뭐 30년 더 사시고 뭐 50년 더 살고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빵 죽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슬퍼할 사람도 있고 뭐 잘 갔다 할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사라졌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만나려면 네. 앞으로 20년, 30년, 50년씩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왜?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제약을 받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씩 기다려야 저를 만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믿냐면 제가 오늘 딱 목숨이 끊어지고 0.00000000001초 안에 여러분을 다 보고 공동체로 같이 있어. 난 그렇게 믿다. 왜? 네, 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00년이, 1000년이, 만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년, 20년 기다리고 자시고. 그러니까 찬송가에 먼저 간 송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뭘 하늘나라 가서 또 기다려. 지상에도 또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있는 우리한테 하늘나라 가서 또 기다리래. 네.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래, 차라리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건 바울은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믿었어. 근데 오늘날 신학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뭐 낙원이라는 데 가서 대기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쩌고 거기는 궁창이 있고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밑에는 예? 저 뭐지? 저 부자가 있어서 거기선 뜨겁고 여기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그런 데가 낙원이 있다는 그건 비유지. 비유. 예수님이 진짜 그런 데가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누가복음 16장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놔서 아 낙원에 갔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거기서 어느 날 천국 뭐 이런 쓸데없는 교리를 잔뜩 만들었어.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래? 하늘에 앉혀있어. 그런데 왜 낙원에 또 갔다 하늘에 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그죠? 아니 뭐 별로 말이 안 되나 내 얘기가?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상적으로 생각해도
한시를 흐르고 이미 하늘에 앉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보시고 아까 왕 노릇 왕으로 보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보시고 하늘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니.
우리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목사님이 죽는다 하면
그렇죠. 예,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은 지상에서는 기다리겠죠. 그런데 저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도 곧 만나고 여러분 0.1초 사이에 여러분을 다 같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저는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시간이 없거든. 거기는 천년도 단 0.1조 같은 데가 거기거든.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그것도 계속 보십시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전부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해요. 함께 하는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예.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달달달달 외에는 제발 부탁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만 달달달달 외우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할 때 에베소 2장 8절 9절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가르치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훈련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자랑하면 안 된다. 달달달달달달. 바울이 그 얘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은 10절을 쓰려고 한 거야. 10절 얘기를 그렇게 해서 10절이 벌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8, 9절이 포인트가 아니고 10절로 가는 과정이 8, 9절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8, 9절만 탁 뛰어다가 달달달달 외우고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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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10절이 결론이에요. 10절. 우리는 그가 원어에 보면 걸작품이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공예품이 아니고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교회는 걸작 중에 걸작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전이 언제예요? 장세 전에, 전에, 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 걸작이 될 수 없는 게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구원의 과정을 거쳤다. 그 얘기가 8절, 9절이고 결론은 10절이에요. 이걸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버리신 거예요. 전부터 예비한 일이 벌어지게 하려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거 얘기를 이제 바울이 쫙 그다음부터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생각하라 그때는 이랬고 저랬고 저렇고 저렇게 했는데 15절에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 새로운 인류 그런 뜻입니다. New humanity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인류. 옛날 인류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시조로 하는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동반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탄생케 하셨어요. 예? 그 새 인류 새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여차여차하고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유대인도 없고 이제 이방인도 없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새로운 인류가 과거는 다 지나간 새로운 인류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가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가족일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22절이 사도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어디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었고 다른 거 위에 세워지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단체는 될 수 있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라고 부르긴 해도 사람들이 그게 교회일 수는 없어요. 어디 위에 꼭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져요. 자, 그게 터예요.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럼 뭐예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터가 있습니다. 터. 터. 이 터. 이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돼. 터. 집 터가 있어야 돼. 거기에 모퉁이 돌이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응? 이거 집이에요, 아니에요? 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집 아니지. 터 위에 돌멩이 하나 있는 게 무슨 집이에요? 그렇죠? 이거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죠? 자,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 짓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집을,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표현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달라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비유예요. 자, 하나님의 집 짓기로. 그러면 집이 되려면, 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돌이 하나 갖고는 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어야 되죠? 똑같은 돌이 또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돌이 또 있어야 되죠. 네. 이런 돌들로 쫙 해서 돌들로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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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돌들이 연결되고 위에 지붕을 하고 이래야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 집은 돌로 졌으니까 성전 다 돌로 졌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준 그런 말입니다. 옛날 요즘 건축법은 뭐 발달을 했지만 옛날에 원시적인 건축할 때는 전부 항상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준이에요. 거기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이면 다른 돌들도 기준과 어떻다 똑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 기준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옆에 돌은 요렇게 생기고 옆에 돌은 요렇게 생기고 옆에 돌은 이렇게만 집이 안 됩니다. 예? 집이 되려면 똑같은 돌들이 나란히 가지런히 놓아야 놓여야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물 받아 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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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집 편하고 안락하고 좋다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로 바른 돌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옆에 온 형제가 삐죽삐죽한 돌이 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반듯하게 깎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어떤 자매가 와서 또 삐죽삐죽삐죽하게 군다. 그럴 때는 또 성령님께서 또 반듯하게 이 과정을 긁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연결되어야만 성전이 되니까 반듯하지 못한 우리가 와가지고 집 짓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지만 집이 되는 현실 속에서는 집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와서 어우 편하다 두 다리 쭉 뻗고 자자 할 집은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러려니까 어떻게 집 짓는 재료인 우리 하나 둘 셋 재료들의 삐죽삐죽한 면들을 깎고 정으로 깎고 깎고 끌로 깎고 해서 어떻게 모퉁이들과 똑같은 스타일의 재료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마련된다 이거예요. 이거 과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짓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아우 못 살겠다 튀어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는 부족하게. 그게 힘들다고. 그게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집은 완성해. 하나님이 딴 사람 시켜서는 완성하겠지만 나는 재료로 가담할 수가 없다. 자연석으로는 집을 못 짓습니다. 우리가 다 자연석들입니다. 오만 가지 불순물로 가득 찬 자연석. 뭘 이상한 게 붙어 있기도 하고, 흙도 묻고, 예? 삐죽삐죽 하기도 하고, 그런 자연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데, 그게 싫어? 그게 싫다고? 그걸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견뎌내는 사람이요. 언젠가 반들반들한 돌이 되어서 탁 자랑스럽게 예수님 옆에 그 옆에 탁탁탁 이렇게 탁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와서 아이고 내 집 좋다 이런 날을 꿈꾸면서 지금 집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창세전에 이게 완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 경험 속에서. 여기서. 설계도는 다 있고 조감도까지 하나님이 다 마련해놨어요. 네. 이제 건축 작업만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어져 간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재료로 예수님을 재료로 제시를 하고 이 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은 터를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을까? 이거 잘못 아닌가? 우리 생각엔 터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상하게 혹시 졸다가 썼나? 불렀는데 잘못 받았었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왜 이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자,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다음에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참 개역개정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어떨 땐 읽다 보면 화가 나요. 저는 사람들이 개역개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개역개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런 중요한 데 가가지고 네? 이렇게 중요한 데 가가지고 엉터리 번역을 해버리니까 아주 화딱지가 나. 화딱지. 뭐라 그랬죠?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은 하고 점점점점 찍어 있어요? 너 이것도 개혁개정이네. 점 적혀 있어요? 점점점점 그게 정확한 거예요. 원문 그대로예요. 점점점점점 그리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 아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막 흥분 속에서 계속 편지를 불러나가고 있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받아쓰고 부르고 받아쓰고 부르고 받아쓰고 하고 있다가 지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하고 뭘 말하려고 하다가 탁삽을 하고 점점점점 말하려다가 너무 흥분이 되니까 말하려고 하는 걸 계속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흥분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한 거예요.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상당수는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한 것과 어디에 기록했어? 1장에 기록했잖아요. 1장에. 1장의 경륜 비밀 다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너무 벅차니까, 너무 흥분되니까 점점점 하고 하려던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4장 1절 보세요. 원래 거기로 가려고 그런 게 분명해.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이제 어떻게 살아라 그 얘기로 가려고 하다가 아 지금 사는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복음 얘기 좀 더 하자. 그리고 다시 점점점 하고 1장에서 이미 한 얘기를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다시 얘기한 장면.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엄청 중요한 바울이 더블로 강조한 내용. 더블로. 여기에 바울의 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에베소서 3장 안에 바울의 신학은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먼저 기록을 했다. 1장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놓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요. 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한테 나타내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한 번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이 비밀의 경륜은. 경륜이 무슨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예? 운영계획. 우주 운영 계획 그런 뜻이에요. 우주 관리 계획 그게 오이코노미아. 그 말에서 이카나미가 나온 거 아시죠? 경제 계획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게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느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역사상 아무도 다른 세대 사람들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만 세워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저께 우리 오 형제님이 질문하셨지만 구약에 있는 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꼭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터 위에 건축돼야 그게 교회야. 아시겠습니까? 네. 다른 세대는 언제예요? 성령이 언제 왔죠? 성령이 언제 왔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바톤 딱 타치한 다음에 오셨어요. 여기에.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럼요. 사도들과 선지자 누구? 바울, 바나바, 예? 베드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 선지자 아니에요 절대. 그럼 사도는 누구예요? 나중에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여럿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사도, 선지자 거기 나오죠. 교회에 주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하고 교회에 주신 은사를 얘기할 때 고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때 고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가르쳐 줬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가르쳐 준 복음, 그 복음은 그들 이전의 사람은 아무도 안 사람이 없다. 다윗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아담도 모르고 이사야도 모르고 말라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24시간 같이 보낼 때 누구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아직 누가 안 왔기 때문에. 성령이 안 왔기 다른 세대는 몰랐어요. 성령이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와서 그건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그가 오면은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할 것이다. 그분이 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와서 가르쳐준 그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교회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뭐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준 복음이라는 터 위에 건축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사람 위에 교회가 왜 건축돼요?
어떻게
예. 다 완전히 틀리죠. 광야교회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 이 교회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구약시대 때는 이 교회는 없어요. 이건 성령이 와서 갈,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그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이에요. 이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완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 위에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재료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라는 재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좀. 우리가 다 쓰레기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예수와 다른 인격이지만 예수 수준으로 다듬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교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간판 단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내실. 그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지. 그러니까 누가 몰랐어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몰랐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영원전이 언제요? 창세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비밀리에 신비하게 감추어졌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운영 계획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 역사상.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그 다음에 자 10절입니다. 이는 잘 보세요. 이는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할렐루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고 성령님만 아시고 고이 간직해 놨다가 어느 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누가 몰랐어요? 지상에 살던 모든 사람 다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정사와 권세 누구예요? 천사들과 마귀 귀신이에요. 영계에서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쭉 하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정사와 권세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뭘 보고?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할렐루야. 천사와 마귀가 그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됐어요. 이야, 저거였구나 하고 소급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으니까. 소급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제 아담과 하와 만들 때 벌써부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죠?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하와를 꺼내서 둘을 하나로 만들고, 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와봐야 한 몸이 될지니다. 이걸 일찌감치 창세기 때 만들어주신 그림자는 나타났는데 실체가 뭔지를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몰랐어요. 그림자만 보고 저게 뭘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하와인 교회가 탁 세워지니까 아담 안에서 나오는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교회로 쫙 서니까 천사와 정사 권세 마귀 전부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그때 알았다 이 말이에요.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우리를 여기에다 경상도 말로 낑과 주셨다니까. 끼워주셨다. 성령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다? 뭐를 통해서 나타났다? 교회로 말미암아 어느 날 딱 나타났더니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알게 되었다. 그죠? 네, 그때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몰랐다고. 11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라고 엉터리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원어 그대로 번역합니다. 제가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가 먼저 나오면 절대 안 돼. 영원이 목적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예? 여러분 책들을 하나님의 창세전 목적, 영원한 목적 책도 읽으셨죠. 근데 이 영원한 목적이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에 있나 없나 헷갈려요. 없거든. 우리 개역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영원한 목적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잘못 번역을 하는 거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영원한 목적 경륜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의 목적, 영원한 목적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위에다가만 해야 돼요. 그 복음이 아닌 거에다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건 전부 인간의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목적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지어야 돼요. 그 집에 살겠다는 주인의 목적은 모르고 집을 지어놓으면 그 주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디자인한 게 있는데 엉뚱한 땅에다가 엉뚱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자기가 볼 때 자화자찬하고 멋있다 그러면 안 돼. 그게 오늘날 제도권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거 터도 엉터리고 건물도 엉터리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미순 목사님 아들 잘생긴 아들하고 한두 시간 얘기했나 우리?
우리 얘기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 왜냐면 제독권교회 지금 전도사로 있으니까 당연한 질문을 이제 쫙 하는 아주 귀한 질문들을 이제 여러 개를 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도권교회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제도권 어떤 특정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제도권교회 어떤 교회를 지칭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도권이라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대로 하고 하지 않는 모든 교회를 통칭으로 하는 말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제도권 교회는 왜 그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발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교제. 그러고 자발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었던 그렇게 유기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새로운 세상 에덴 동산을 꾸민 그 에덴 동산도 완전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이 흘러가라는 대로 흘러가야 돼. 거기에 인간이 초를 치고 뭘 조미료를 가하고 농약을 뿌리고 그러면 안 돼. 유기농이 안 돼. 근데 오늘날 제도권교회는 거기에다 인간이 전부 농약, 비료 이런 거 막 줘가지고 인공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아까 우리 아드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도권 교회 제도가 잘못된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성경에 볼 때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제도권 교회 안에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리더들, 일꾼들이 정말 청렴결백하고 정말 참신하게 양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죠. 있지요. 거기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줬어요.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전부 동물원의 사육사들인데 사육사들이 동물원에서 호랑이, 코끼리 사육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패고 밥도 안 주고 이런 악랄한 사육자들도 많지만 동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함께 자고 희생하고 하는 훌륭하신 사육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잡아먹히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때 그들은 계속 동물원에 있단 말이죠. 동물들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동물원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잘해줘서 어쩌요? 그들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저 아프리카 정글에 있어야 되지. 거기다 갖다 놓고 잘 먹이고 잘 해주고 하는 거는 그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의 본능은 광활한 대지를 마음대로 뛰고 따먹고 자기가 사냥을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유자재로 유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의 내재한 DNA 안에 있는 본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야생이란 말이죠. 그걸 잡아다가 놓고 잘해준다? No thank you.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제 적절한 대답이 됐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제도권교회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악덕 목사들도 많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훌륭은 한데 계속 사용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가둬놓고 잘 먹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거기 있을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그 동물들 중에 깨달았어 이제. 그 동물들이 프랭크 바이올라의 책을 읽고 깨닫고 아 이게 이교에 물들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 그래갖고 아 여기를 탈출해야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 본능대로 살아야지. 여기는 아니다. 해서 그냥 그 철창이 좀 녹슬고 이런 것을 에? 팍 가서 쳐갖고 그때 쑥 부러져가지고 철창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네? 가나안 안 나가 해서 이제 안 나가 교인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라 해서 가나안 교인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제도권 교회를 탈출한 사람이 한국에 100만 명쯤 된답니다. 그 정도로 많답니다. 자 그러면 탈출을 해. 그래서 서울 대공원에 가면 동물원 있죠.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어. 그래서 종로거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 영등포에 갔다가 종로로 갔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다 총 맞아 죽고 자동차에 치여서 죽고 에? 물에 빠져 죽고 그러고 앉아. 그게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를 탈출해야 되겠다는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글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안 가면은 다 말짱.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어. 제도권 교회가 틀렸다라고 맨날 성토해도 소용없어. 아프리카 정글에 가 있어야 돼,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돼. 아니면 말짱꽝이야. 근데 걔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아, 해서 저기, 어딥니까? 저 안양이나 저 수원이나 저 평택의 넓은 대지에다가 정글 비슷한 거를 꾸며놓고 열대 나무도 좀 심고 뭐 뭣도 심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아라 하고 나 유기적 교회 한다 이래는 양반들 많어. 그리고 사육사 하고 앉았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하려고. 그랬다 그 형제 아까 얘기한 그 형제가 딱 얘기한 것에 충격을 먹고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아 가서 살아봐야 된다 내가 진짜. 제가 옛날에 그 사육사 정글 하나 꾸며놓고 그 사육사 하고 싶었어. 그러는 교회들이 또 많아요. 제도권 교회는 탈출을 했는데 이제 정글 비슷한 유기적 교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정글은 안 보내고 거기서 여기가 정글이다 이러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틀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글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보내야 돼. 아프리카로. 그럼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모르지. 모르니까 종로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거지.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사명이 뭡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고 정글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정글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와보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정글이 바로 여기 있다.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주는데 말로도 가르쳐주지만 정글이라고 와봤더니 모조품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진짜 정글을 만들고 우리의 속에 있는 DNA가 에? 본능이 발산할 수 있는 유기적인 구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질서있게 움직이는 수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왔을 때도 여기가 진짜 정글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와봤더니 가짜였다 이러면 안 됐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